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1일 월요일.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지만 왜 완전한 천사였던 루시퍼의 마음에 교만과 질투가 뿌리 내리고 그것이 창조주에 대한 반역으로 자라났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탄의 교만은 공공연한 반역으로 자라났다. 그는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비난했다. 천사들에게 의심과 비난을 퍼뜨리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사탄의 속이는 능력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얼마나 많은 천사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거짓말에 넘어갔는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루시퍼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 물리적인 전쟁이었는가? 사상의 전쟁이었는가? 아니면 둘 다였는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결국 내쫓기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기록할 만큼 이 전쟁은 분명히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다는 것이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들은 과연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과 달리 천사 중 3분의 1은 루시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천국을 잃어버렸다. 우리도 지구 역사의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살고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길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출애굽기 32장 26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열왕기상 18장 20,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대쟁투의 원리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추론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셨다. 사람됨의 본질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도덕적 선택을 하고 영원한 영적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 하늘에서 있었던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 교훈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퍼뜨리지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자유의지를 활용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묵상. 하늘에서의 전쟁은 우리에게 악과의 개인적인 싸움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을 제공해 줍니까? 적용. 의롭고 거룩한 천상의 존재들도 속일 수 있었던 사탄의 영향력과 그의 시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기만으로 율법을 범하게 하려는 사탄.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아.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각시대 대쟁투 582.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능력만으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기 다시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결정하는 언약의 서약 해서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7장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한 언약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하는 의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의식은 출애굽기와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은 아주 유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27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에서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27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동일하게 기록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 언약에서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찬가지로 신명기 17장 5절에도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네 번째로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마찬가지로 그리스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에서도 신명기 17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내산 언약에서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언약에서도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서는 여섯 번째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마찬가지로 신명기 17장 8절에도 보면 너는 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로 시내산 언약은 레위기 16장에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세대의 언약의 실행의 장소가 광야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신세대인 이스라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할 때도 신명기 17장과 28장은 언약에 따른 저주와 축복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실행 장소가 가나안 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세대와 언약이었다면 신명기는 광야에서 언약 실행에서 실패한 구세대를 뒤로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신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세겜에서 이루어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재확증하는 의식입니다. 가나안 땅 다신교 문화에서 살아갈 출애굽 2세대와 그 자녀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멍에를 지우는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2절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에 발라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석회에 기록된 말씀은 반영구적인 기록물입니다. 석회석을 바른 돌로 된 율법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영적 중심지인 세겜에 있는 에발산 위에 세워둔다는 것은 백성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곳에 둔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금단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을 복과 저주로 나누는 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삶의 한 복판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의 매혹적인 종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법을 주시는 장소는 분명 요단강 동편인 모압 평야입니다. 그러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주어지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는 모압 평야가 아닌 가나안 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해야 할 의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가나안 세겜이라는 장소일까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사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 라엘이라 불렀더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세겜 땅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모압 평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중심지대라고 할 수 있는 세겜 땅이 위치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하는 이유는 신세대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법도는 가나안 땅에서 그 실행에 돌입할 것이며 그로 인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 28장은 언약의 결론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 언약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어기고 파기하게 되면 그 언약에 부과되어 있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도 그 언약에 대한 태도에 따라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정반대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과 28장은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 조항인 십계명 준수 여부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신명기 28장에 수록된 저주 목록의 막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끌고 가시는 이야기로 긴 저주의 드라마를 끝맺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법을 저버린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종살이하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결국 모세가 남겨준 신명기 율법은 대파국적 재난의 때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참혹한 이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는지를 해석해주고 그들의 재난이 그들의 율법에 대한 누적된 불순종의 결과임을 증언하는 검찰 측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분량이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목록은 14절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저주의 목록은 54절이나 됩니다. 저주가 현저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이미 증명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집요한 반역성, 일탈, 타락의 죄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길한 미래를 향한 고통스러운 예언이자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의 목록을 많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저주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의 길에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과 저주의 목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다름 아니고 순종의 길을 통해서 삶의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길만이 이스라엘이 생존하며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 미래에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과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재에 대한 증거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신명기 33장에 나온 것처럼 축복의 삶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미래에 부를지 모를 증거의 노래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불순종의 역사가 펼쳐질 때 닥쳐지게 될 저주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가운데 되뇌어야 할 불행한 삶의 증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노래는 이스라엘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노래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은 저주의 삶에 대한 증언의 역할을 하는 증거의 노래는 피하고 축복의 노래만을 부를 수 있는 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은 모세에 대한 기억입니다. 모세는 무덤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즉 그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그 이후에 일어난 바가 없다는 것은 모세의 위대함을 충분히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그 사명을 신실하게 마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동물적인 삶 이상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위대한 희생을 치르신 인류가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모범을 쫓아 그분의 뜻과 조화되는 삶을 삶으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표현하셨던 사랑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데
마음과 몸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애정을 주셨으며 이 귀중한 선물을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으며 이 선물이 어떤 면에서도 오용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권위의 위치로 높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호감을 주는 성향을 개발하고 자신을 양심의 통제 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진리의 영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남녀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전 존재가 그 원칙에 순응될 때까지 누룩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항상 닫혀 있었던 손을 펴줍니다. 그리고 사랑과 친절이 그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범죄치 않은 양심은 놀라운 성취입니다. 날마다 남녀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위험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목적을 이루고자 어떤 일이라도 행하고 말하려고 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품성은 그가 선한 양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범죄치 않는 양심을 가질 수 있기 전에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는 죽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성전을 점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함으로써 사람들이 양심을 학대하고 짓밟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미래의 영원한 안녕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과 양심의 음성을 지우려고 그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상은 마치 그의 통제 아래 있는 양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깃발 아래 섭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쾌락과 오락에 대한 계획들에 도취된 나머지 그들은 사용하는 자와 함께 멸망해 버릴 것들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양심에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 주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바로 그 일을 하기에 실패하는 일, 그릇된 원칙의 길로 한 걸음 들어서는 일로 인해 자주 생애와 행동의 전체적인 변화가 초래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만 안전합니다. 그 길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완만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범해진 양심은 크게 약화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성과 쉼없는 기도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진리를 들은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업적 방면에서의 그의 성공의 해가 되기에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빛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는 헐값에 그의 영혼을 팝니다. 그의 양심은 항상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탄과 흥정을 했으며 순결하고 올바르게 간직했다면 온 세상보다 그에게 더 귀중했었을 양심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불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대가 성실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대의 영혼은 사탄을 위한 싸움터가 됩니다. 그대는 그대의 활력을 마비시키고 그대를 낙담시킬 의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렸을 때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언의 상실을 세상적인 흥분과 세속적인 자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보상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범해진 양심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다스리는 폭군이 됩니다. 술꾼은 한 잔의 독약을 받고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립니다. 사탄이 그의 이성과 애정과 양심을 지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똑같은 일을 돕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파괴자들을 그들의 식탁에 놓음으로 거룩한 속성들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양념을 많이 한 자극적인 음식은 피를 뜨겁게 하며 신경조직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주 도덕적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육체적인 충동으로 이성과 양심이 제압당합니다. 건강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며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양심과 신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량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양떼에 충실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회자는 모든 능력들을 가능한 최선의 봉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대가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해 지쳐 있다면 그대는 마른 가지에 달린 잎사귀들처럼 웅크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쾌활함과 깨끗한 양심은 양약보다 더 나으며 그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양심적으로 옳다고 믿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선입견에 따라 편향되거나 왜곡된 양심을 가졌는지가 문제입니다. 양심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모두 조화되거나 모두 한결같이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화인마저 죽은 양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한나 모의 경우.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유력한 활동 분야를 제공하므로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체계와 관련된 적당한 배려가 없거나 모 자매를 만나는 기쁨을 가진 형제와 자매가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총회에서 그녀의 사정이 우리의 백성 앞에 제시될 때까지 이 근방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거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녀를 초청하기로 그때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였다. 그때 참석했던 앤드루스 형제도 형제들의 결의를 완전히 승인했다. 모 자매가 배틀크릭에서 냉정하고 무관심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점에서 볼 때 그녀의 상황에 있어서 특별히 비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나의 남편은 그 문제를 지나치게 자선적인 관점에서 취급한 것이 분명하다. 모든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녀의 환경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그녀를 위하여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그 교회의 모든 교인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그들 앞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고 교회에 보고하는 것은 분명히 직원의 의무였다. 그렇다고 해도 그 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종에 관한 기사가 리뷰지에 실린 후 그녀가 그 도시에 온 것을 알게 된 배틀크릭의 리뷰지 독자들은 그녀를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그녀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지 않은 데 대하여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피 스트롱 2세 목사의 부인인 스트롱 자매는 모 자매와 동시에 배틀크릭에 있었다. 그들은 같은 날에 그 도시에 왔다가 동시에 떠났다. 나의 곁에 있는 스트롱 자매는 모 자매가 그녀에게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말한다. 모 자매는 어떤 일이든지 하기를 원하지만 가능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사정을 리뷰사에 있는 유력한 형제들에게 알려서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A.S. 허친스 목사에게 부탁했다. 허친스 형제는 기꺼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아무런 용기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돈이 없다는 것과 배틀크릭에서 직업을 얻지 못하면 릴레나우 카운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스트롱 자매에게 말했다. 그녀는 빈번히 형제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애절한 탄식조로 말했다. 모 자매는 톰슨 씨에게 그의 가정에 함께 거하라는 그의 제안을 수락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그녀는 그에게 회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했다. 스트롱 자매는 톰슨 씨에게서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녀가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녀와 함께 갔다. 그녀는 한 곳에서 수요일부터 그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금요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스트롱 자매는 모 자매의 사정을 역시 안식일 준수자이면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녀의 이복 자매에게 알렸다. 스트롱 자매는 돌아와서 모 자매에게 그녀와 함께 금요일 오전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것과 스트롱 자매의 이복 자매가 그녀를 데려오는 것을 불편한 것으로 말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스트롱 자매는 거절하는 이유가 그녀의 자매가 모 자매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모 자매를 데려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므로 모 자매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스트롱 자매에게 물었다. 스트롱 자매는 배틀크릭에서 거의 외인이었으나 최근에 몬트캄 카운티에서 이사 온 그녀의 직위인 한 가난한 형제의 가정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녀는 성공했다. 모 자매는 화요일까지 머물고서 시카고를 거쳐 릴레나우 카운티를 향하여 떠나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행에 필요한 돈을 빌렸다. 최소한 배틀크릭에 있는 몇 사람에게는 그녀의 궁핍이 알려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알려졌으므로 그 기관에 짧은 기간 동안 머문 비용을 조금도 청구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동부에서 돌아오자마자 나의 남편은 우리가 돌아오면 즉시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것에 모 자매가 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요구한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녀에게 즉시 오라는 편지를 했더니 그녀에게서 다음과 같은 회답이 왔다. 1868년 2월 20일 미시간주 릴레나우 카운티 릴랜드. 사랑하는 화이트 형제에게 2월 3일에 쓴 당신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지상 3, 4피트까지 눈이 오는 이 추운 북부지방의 겨울에 적응을 못해서 나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우리의 우편물은 설화를 신고 배달됩니다. 봄이 되기 전에 당신에게로 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은 눈이 없어도 매우 험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취할 최선의 길은 뱃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밀워키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랜드 헤이븐으로 가고 다시 당신이 사는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가는 기차를 타는 것이라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